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 삶에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우리는 그냥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지금 만약에 우리 아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됐는데, 그런데 살아났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 부활했다. 당연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아무리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그것이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어떠한 그 체험 속에 갇혀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아날까 봐 두려워했던 거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해도 설마 살아나셨을까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한 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는 예수님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으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도 또 실제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감이 안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그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라고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가서 이제 그대로 전합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한 첫 전도자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전했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형제라고 이제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이제 친구라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형제라고 또 표현합니다. 형제라는 건한 아버지 어머니 안에서 태어난 그러한 관계를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중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라는 중심이 있어요. 그 관계의 중심이 되는 부모, 그분이 지금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의형제를 맺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형제 관계를 맺는 거지. 그래도 의형제를 맺으면 뭐랄까 서로 가족 관계가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다. 우리 결혼 관계로 해가지고 그 사돈 간에 자식들이 부부가 되면 여기서는 그 형제 사돈 형제를 그것도 형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의 형제도 형제요. 그리고 아내의 형제도 형제입니다. 그런 관계의 중심은 왜? 그 결혼이라는 것에 있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말하는 거는 한 아버지의 이제 자녀됨을 중심으로 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 안에서 형제라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 주님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한 아버지 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것이 주님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주 안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 안에서 가족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으니까 그 교회의 한 식구, 교회의 한 가족이, 그러한 조그마한 사이즈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됨, 그리고 주 안에서 한 형제됨은 모든 인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아버지의 자녀된 모두가 인종이나 나라나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한 가족이요, 한 식구, 한 형제됨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크리스찬들끼리, 교회끼리 다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을 하고 올림픽 끝났죠. 이제 올림픽이 한 가족 그 인류가 한 공동체로서, 인류 공동체로서 그게 한 축제 같은 제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뭐예요? 비교 경쟁하고 거기에서 상 받고 그것 갖고 정말 얼마나 다들 그 좋고 울고 슬프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결국 남을 이겨야 우리가 올라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되고 한 형제됨은 그러한 비교 경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요, 협력,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그렇지, 거기에서 정말 누가 잘하고 못한 것과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자들 중에서는 지금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봤죠. 세마포가 벗겨졌고, 그리고 그 머리에 수건이 따로 개켜져 있는 거를 보고 그냥 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 듣고 왔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유령이 아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진짜로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몸과는 다른 몸이에요. 문을 닫았으나 그대로 그 가운데 오셨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 볼수 있는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부활체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육체하고는 이제 질이 다릅니다. 근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난 제자들을 볼때 비겁하고 또 믿음 없고 뭔가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사실이 또 그렇지요. 예수님 앞에서 다 흩어졌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그러한 제자들 모습 또 우리 도마가 나오지만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도마 그러한 그 제자들을 우리가 믿음 없다고 또그 뭐라 그럴까 용기 없다 그럴까 비겁하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수 있는 우리들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더 조그마한 일에 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얼마나 쉽게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리고, 얼마나 등을 돌리고, 얼마나 딴 말, 딴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게서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지금 자기의 눈에 대들 뻔은 알지 못하고 형제들의 눈에 티를 보면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정말 빛 가운데 없는, 말씀 가운데 없는 증거죠. 빛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속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벌거숭이 되게 하면요, 정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요. 아니, 우리는 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요, 자비요, 그리고 인내하심인가를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을 믿음 없다라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내면을 비춤받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신 주님, 그들을 찾아주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도 찾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다 흩어질까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최후까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탁하며 중보하시는 그때까지 그분은 정말 그 제자들에게 하실 일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결국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 이루셨다, 정말 할거다 하셨다 하고 숨을 거두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그 아버지에게로 가시는 그동안에 뭐를 하셨나? 그 자기를 버리고 흩어진 그 제자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숨은 그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그들에게 또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 보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무슨 평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말은 빈말이 될수 있어요. 인사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 말씀이 믿는 이에게는 그대로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임하고 그 실체가 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우리들이 평강하세요 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빌때 그것은 똑같이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디에 가든지 그 집에 가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평강을 빌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거지, 그냥 내 말로 평강하기 원합니다, 평강하세요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강을 빌어주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중보할 때, 사람들을 복 빌어줄 때늘 가장 해야 되는 건 평강이에요. 왜?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평강을 빌어주고, 은혜를 빌어주고,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잘못하든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죄 중에 있든지, 아, 죄 중에 있는데 평강을 빌어주면 되지 않잖냐? 아니요. 평강 빌어주세요. 그러면 죄에서 그가 나오게 되는, 왜? 평강은 주께로부터 오는 건데, 주의 평강을 받기 위해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에서 씻음을 받는 그 복음 안에 있어야지만 평강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아도 그들의 평강을 빌어준다는 거는 그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평강하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의에 주리고 애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정말 실체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게 다 복된 건데,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화려해지는, 부해지는 그런 거 얘기 아닌데,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가 낮춰져도, 그가 가난해져도, 그가 병들어도,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가 복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우리가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 병들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 가진 거다 없어지라 그러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방도를 지시하고 어떠한 상황을 지시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그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축복하고 은혜를 그들이 은혜로 알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정말 평강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에게로부터의 축복, 하나님에게로부터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비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시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내 소원, 내 소욕대로 자꾸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을 맞춰야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졸라대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안식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더불어 즐기고 누리는 누림입니다. 부요함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넘치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지, 안식은 우리가 죽은 자가 아무것도 모르듯이, 안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니지요. 짐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우리 불안함이 없고, 뭐, 근심 걱정 없고, 그런 얘기지,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부요함도 없고, 누림도 없다면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숨을 내쉬며, 이 숨을 내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코끝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하고 같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에 숨을 불어넣으니까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다시 몸을 입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죠. 그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우리에게 뭐예요?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기는 성령을 받으라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면 새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가 이제는 생기를 완전히 하나님 자신이 임하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권도 주시고 저주권도 주셔서 이 뭐랄까 사하면 사해지고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데 한국 교회는 축복권만 써서 축복만 얘기하지 이 저주권을 쓰지 않아서 교회가 타락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주권을 행사한다면 우리가 이 죄를 그대로 두고 있다 한다면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다면 제일 먼저 그대로 있어야 될건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이 내게 한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하라 했으면 우리는 사함을 받은 자로서 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둔다 그러면 제일 그대로 남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결단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를 보고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다 노인부터 하나 둘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도 죄 없는 자 돌을 먼저 들어 던지라 하는 말에 찔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보혈에 그 온전한 용서하심과 그리고 깨끗케 하심의 은총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그들의 그 죄를 그들의 어떤 허물을 갖고 들먹인다면 우리는 사실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도 씻어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죄와 허물을 갖고 있다는 것이 돼버려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은 죄예요.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 선이라도 그 안에 마음의 동기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요,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다른 형제들을 업수여기고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죄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형제들을 헤아리고 비판한다면 너희들도 똑같은 헤아림에 똑같은 잣대에 너희들이 거기에 이렇게 재어지리 너도 그 저울이에 그 잣대에 똑같이 올라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금원처럼 가장 중요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주 단순한 말이면서도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외국 생활을 많이 하면서 그 외국인 속에서 소수민족 이방인으로서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 저는 일본에서 살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은 제1교포가 거기서 100만이 사는지 아닌지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제1교포들은 항상 이 땅이 일본 땅이고 내 주위에 일본 사람들이 있어를 단 하루도 한 시도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제1교포를 일생 만나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고도 일생 살 수가 있어요. 같은 땅에 이웃에 있어도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라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 속에서 그 가족들이 친구가 동양인이라고는 우리 아이들이 첫 친구였고 첫본 사람이라, 첫 이렇게 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동양인들이 그렇게 많이 미국에 사는데, 흑인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도 다 끼리끼리고 그 외에 다른 그 인종들에 대해서는 친분을 안 갖고 살아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아마 여기 있는 동양인들이 서양 사람들 백인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속에 자기들이 있다는 거를 항상 의식하고. 영어 하는 사람은 다른 말에 대해서 몰라도 미국에서 상관이 없지만, 다른 말, 자기 나라 말을 해도 미국에서 사는데 영어 못하는 그거는 항상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요, 한국에 가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사는 그 속에서 지금 한국이 온 세계 많은 언어와 많은 종족과 많은 나라들 속에 하나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의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를 배척하고 다른 나라를 적대시한다면 우리나라만 최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똑같이 당한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면서는 큰 소리 치지만 외국에 가면 그 나라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없이 여김받고 멸시받고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고 욕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집에 몇년 전인가, 지금 올해가 올림픽이었으니까 8년 전인가 보네요. 그때 중국 아이도 있었고, 일본 아이도 있었고, 한국 아이도 있었고, 미국 아이도 있었어요. 우리 미국에서 테레비를 보려면 한국 시합 별로 안 보여줍니다. 미국 시합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합을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때는 이렇게 뭐지, 비데오든지 뭐를 빌려와서 따로 봐야 됐어요. 케이블을 따로 집어넣어서 한국 방송을 봐야 한국 걸 보지, 미국 테레비로서는 한국 시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올림픽 경기 그 입장식, 폐막식 할 때도 한국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다 자기 나라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올림픽을 보면서 다그 아이들이 여기 모인 그 기도하는 집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에 관심이 있고 자기 나라 경기에 관심이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 이번에 성적이 좋아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도 자기네 나라 성적이 좋으면 기뻐하고 성적이 나쁘면 또 선수들 이러고 싶고 할거 아니에요. 생전 처음 금메달을 한 사람이 따가지고 그 나라 건국 이래 처음이다. 잔치인데 받을수록 당연해져서 적다 많다로 이제 막 씹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모르게 되고 은혜에 당연해져 버리면은 우리는 그것 갖고도 모자르다 생각하고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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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마치 우리의 그 정말 거머리에 딸이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계속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라도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적인데, 정말 굉장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값을 치러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인내하심으로 치러주신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받게 된 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이것저것 이것저것 매달 세고 있는 거예요. 메달이 중요해요. 선수들이 중요해요. 근데 마치 메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도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성령을 보내주겠다 얘기하신 주님이 지금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실질적으로 강림하신 거는 이제 오순절 때 예수님이 가셔야, 올라가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숨을 내쉬고 벌써 이제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왜 보내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디에든지 성령이 보내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셨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하게 하는 말만 하고 하게 하는 행동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그 제자들의 삶, 우리들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안 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말, 하게 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그것이 보내심의 그 삶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생활해오면서 선교사라는 말 단어가 사실은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는 선교사라는 단어는 아니죠. 선교사는 교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라는 말을 바꿔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그건 교를 전하는 거지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를 전하는 거니까 단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그거는 어떠한 직분이 아니라 모든 성령 받은 이가 똑같은 입장에서 정말 우리는 모두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받았다. 그 직분과 그 말씀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지라.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신 성령의 그 뭐랄까 하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이 세상에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가 선교사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고 모든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소명을 받지 않았다. 그럼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산다는 얘기예요. 소명이라는 거는 내가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소명이거든요. 그럼 소명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아무 쓸모 없이 산다. 아니에요. 쓸모없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소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택하심에, 부르심에,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고 은사를 주셔서 너희들이 은사 행하라가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이 그 뜻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람이 쓰면 사람의 영의 지배를 받거든요. 사람은. 성령은 지배를 안 받았지만 사람은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가 있어요. 내 손을 사람이 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으신 몸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을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우리가 은사도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쓸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쓸수 있어요. 쓸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하나님 거라고 내가 말하면은 그게 거짓 교사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뭐라 그럴까, 두려움이라 그럴까, 긴장이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할때 하나님은 내가 벙어리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면 안 되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 싶으면, 그분이 하시려 하시면 하시게끔 나는 내어드리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나니까 정말 하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긴장하고 항상 경계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영의 지배를 받고 내 감정과 나의 영향을 내가 받을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드리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하시더라도 내가 뭐예요? 내 것도 하면은 형제들을 미혹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자기 말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거는 다 미혹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도 쓰임받고 저렇게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세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 하면서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교사가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해요. 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어떻게 사람인 제가 나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 되지 말아라. 전하려 하지 말아라. 네가 말씀대로 살아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를 알게 하려고 그러고 누구를 뭐 하려고 하려면 벌써 우리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끌려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떠먹이는 숟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나간다 그랬어요. 나를 채우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가 빛과 소금 되는 것도 내가 안에서 빛을 발하는 거지. 나는 어두움인데 빛이 발해지냐? 아니라는 얘기. 내 향기와 하나님의 향기가 혼합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향기예요. 내 향기가 끼면은 안 돼요. 우리가 내 몸에 체취가 있는데 그 체취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고 뭐 비누나 화장품이나 뭐 해가지고서 좋은 냄새를 뿌리려고 할때 그건 회칠 같은 거예요. 그러나 체취 자체가 우리의 진짜 냄새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내가 없어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이것저것으로 정말 가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보내심, 그것은 우리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믿으면 받았는데 왜 받았느냐? 죄를 사하여 주면 사할 것이요. 너희들이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 우리들의 얼마나 큰 무거움인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용서 안 해서 어떤 사람이 용서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용서 못 해서 용서 못 받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기 바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 제가 누구를, 저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다 용서받기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해도 본인이 믿지 않고 본인이 거절하면은 안 되는데. 만약에 내 자신이 우리가 용서 안 하고 죄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다면, 그거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일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어도 용서 못해 하는 말 종종 합니다. 어떻게 해? 저는 일본 선교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진 일본인들에 대한 그 한, 그거는 뭐 하다못해 운동 경기까지 뭐 해서도 다 나와요. 일본에게만은 질수 없다. 이번에 야구 이겨서 너무나 잘했고 좋은데요. 일본에게 이겼기 때문에 더 통쾌하죠. 일본은 야구를 한국보다 훨씬 일찍부터 성행하고 온 국민이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그 야구광들이 많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졌지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우수한 선수들이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이겼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 속 시원하고 한풀이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 너무나 이해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할 때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는 그거는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서의 감정적인 걸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는 하나님이 안 그러시다는 건 우리 분명하죠.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한국인의 민족 감정을 갖고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일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일본에서 그 원폭 피해자들의 그 한국인들에 대한 그 영화를 본 일이 있어요. 그래,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걸 봤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한국에 원폭 피해자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정말 다뭐 한국에 대해서는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일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국인인 저와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민족적으로 6.25를 겪었고 그런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알았다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라면 우리가 지금 이게 이렇고 저게 그렇고 할게 없이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은 복으로 받고 은혜는 은혜로 받고 원수는 원수대로 꼭 갚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복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뭐 잘했나? 우리가 일본인들을 얼만큼 학살했는지 그 일본인들이 학살한 거는 우리 다 세고 있지만 그 일본이 지고 나서 일본인들을 얼만큼 학살하고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는 또그 후에 숨어진 사건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 땅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있지 않지요. 우리는 자기 죄와 허물은 드러내지 않고 남의 허물은 다 까발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죄인끼리 물고 먹으면 그 뭐예요? 망하리라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는 새 피조물 된 우리가 있는 것뿐이지. 베드로가 부인했다. 가룟 유다가 팔았다. 너희들은 떠났다. 그것 갖고 제자들이 자격이 있네 없네 안 하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어느 목사님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과거가 있었고 그러한 실수가 있었으니까 자격이 없다, 뭐 한다. 목사님의 자격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람들이 세웠다면 사람이 자격 운운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다들 하면서 안수하는데 끌어내리고 욕먹일 때 보면은 완전히 사람이 다 해요. 내 종을 일으키는 것도 내 손에 있다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도 내가 한다 했어요. 그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네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그게 뭐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용서해 주옵소서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빌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사람을 용서하는 게 당연하다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함을 받은 거를 우리는 알아요.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은 도마는 그 실제로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도마가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잡힐지 모른다 그럴 때 우리 다 같이 가서 죽자라고 얘기했던 도마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냥 우리 예수님 따라가서 다 같이 죽자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셨다 하는 거를 그냥 제자들에게 듣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봤다라고 해도 나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반응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 오셨어요.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밀가루 넣듯이 까부를 때. 그것이 언제 얘기가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를 미리 아시고 사탄이 그걸 밀가루 넣듯이 까부를 때 그냥 우리는 당해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 없음을 아주 잘 보여줘요. 그래도 그 믿음 없는 우리가 드러날 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의지가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그 의지라는 건내 믿음으로 죽기까지 따라오리다. 나는 우리 죽으러 가자.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바닥이 나고 내 믿음이 내 믿음을 지켜주지 못한 게 나타날 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걸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왜? 의지하는 자가 복됐다. 피하는 자가 복됐다. 잘못했는데도 주님에게 돌아갈 수 있고, 잘못했는데도 주님이 받아주실 걸 믿고, 잘못했는데도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고, 잘못했는데도 그 주님의 말씀을 소망 삼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랑할 아무것도 없는데, 내세울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부끄럽고, 면목 없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에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갈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요, 오늘도 보면은 십자가 앞에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고, 지금 사람들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뭐예요? 예수님 보고도 못 알아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어디 가셨는지, 누가 시체로 움직여 갔으니까, 어디 계신지 알면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가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아니한 그들에게 지금 계속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시고, 평강을 빌어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또 도마에게까지 나타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믿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칭찬할 만한 것 있어서 찾아주시고 우리를 그 앞에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인 은혜와 자비는 오늘도 동일하게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뭐예요? 도마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질문이 필요 없는 분이라 그분이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사람 속을 다 알고 계신 분. 뭐, 사람이 뭐를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생각 뭔지 다 알고 계신 분. 도마가 예수님 없을 때에 얘기했던 거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그냥 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체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지체들이 어떤 때는 막 깜짝 놀라고 그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속에서 말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들을 때 그런 거예요. 저는 모르지요.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는 하나님 관계에서 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속의 말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말에 답하신 거를 체험할 때 그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두손 드는 그러한 일들 정말 있지요. 늘그 자기 마음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이 당연하면서도 또 실제로 접하면은 그거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도마모 그렇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앞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거나 믿는 거는요, 가장 어리석은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셨으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거나 믿으면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믿는 자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이 사람 말도 믿고 저 사람 말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미혹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에요, 더라는 말은 없습니다. 더라고는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보고 믿는 거, 보지 않고 믿는 거, 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보지 않고 믿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더복되다라는 거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복되다 그러면은 보고 믿는 거는 그럼 복되지 않나? 아니, 하여튼 믿는다는 자체가 은혜고요.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믿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하심 속에서만 우리가 이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보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믿음의 그 능력 있는 믿음은요, 정말 복된 건데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믿으면 뭔가 덜 복되고 보지 않고 믿는 것만이 복되다라고 그런 식의 치우친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보고 믿도록 해주시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 결국 도마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을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해주려면 어떻게 자꾸 스킨십부터 뭐부터 그 아이들의 원함과 필요를 자꾸 해주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다음에 거절을 해도 그 아이의 하고자 하는 거를 막아도 뭐 해도 이게 사랑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하는 족족 반대하고 뭐가 거절하고 하면은 그 아이는 사랑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믿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다루심을 보면은 꼭 애기 다루시듯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것 같고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러한 그 돌보심이라 그럴까? 그런 다루심을 하시는 거예요. 애기 다루듯이. 그러나 장성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떠먹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 것보다 따라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를 수 있도록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 키우는 것과 한 살짜리 키우는 거, 두 살짜리 키우는 거다 다르듯이 한 살이 되면 애들이 걸음마를 시작하면 이제 걷고 걸으면은 손을 놔서 지가 걷도록. 근데 이게 위험하고 저게 위험하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라면 혼자 어디 가지 말고 따라라면 그걸 말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무조건 안고 업고 무조건 끌어 다 움직여줘야지. 애가 못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각각 다루시는 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다 다른 거예요. 걷는 사람이 앉아 있는 애기 보고 넌왜못 걷냐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각기 분량이 달라요. 제가 일본에서 이제 그 헌신한 자매들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한테 헌신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데도 생활적으로 보면은 어른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혼해서 살림해서 뭐 가게를 꾸미고 하지 않았으니까 생각하는 거나 뭐 하는 게그 어린애 같은 거예요. 아, 아무리 믿음으로 장성했다 그래도 연습 안 해보고 살아보지 않은 쪽에는 정말 모르는 거구나, 사람은. 각기 그런 거예요. 회사 일 열심히 한 사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집안일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다 다르듯이. 근데 잘못하는 걸왜 잘못해 해도 다 잘할 수 없어요. 자기가 익숙한 데를 잘하게 돼 있어요. 서툰다는 거는 아직 안 해본 거지 못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럼 서툴어도 자꾸 하면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자꾸 연습하면은 익숙되게 돼 있고 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너왜 이렇게 잘못해 하면은 그 사람은 나는 못하는 사람이 되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잘할 수 있는 연습을 하지를 않습니다. 한 태어나자마자 그냥 말 잘하고 잘 걷고 잘 뛰어다니는 아기가 하나도 없듯이 다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크리스천이 되면 그대로 믿음으로 뭔가 성숙하게 열매를 맺고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리시고 키우시는 분이라 우리는 키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자람에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그래 하나님도 꽃봉오리를 네가 만져서 피게 할수 있느냐? 가지를 네가 잡아당겨서 나오게 할수 있느냐? 그 나무가 자라고 꽃 피울 때까지 네가 돌볼 때는 어떻게? 그거에 맞춰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거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한 거는 봐야지요. 근데 시작이 뭐예요? 말씀이 시작이에요. 말씀하셨으면 그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벌써 말씀으로 임했을 땐 그건 시작된 겁니다. 그럼 그 시작된 것이 아직 보여지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믿으라요. 그것이 복되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 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얘기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내가 올라간다. 아버지에게 간다를 또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올라가는 거 니들 보기도 전에 믿으라요. 근데 여기에서 참그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의 지금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나?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 할때 이제 그들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돼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만 갖고 믿을 수 없었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우리들도 결국 예수님의 끊임없는 인내와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그 자비, 그 속에서 우리의 지금 믿음 생활이 있지. 우리가 믿음 좋아서 정말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죽자, 죽기까지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온 믿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요한복음을 쭉 오면서 그 요한복음의 어떤 써진 목적, 예수님의 말씀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는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는 거를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이 써진 목적도 그거하고 동일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써진 서문이에요. 예수님의 그냥 일생을 쭉쭉 써내간 거 아니고 하신 말씀과 하신 모든 일들을 쭉 써나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필요한 것만 모아서 써진 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그 목적,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래서 그 오신 목적대로 사시고 오신 목적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그 오신 목적대로 그분은 다 일을 끝내시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려고 성령님 오신 그것까지 지금 다 맞춘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독생자 주심으로 그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고 구속 제물이 되어 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참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는 생수를 먹고 생명의 떡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 먹고 마신 것이 그배 안에서 영생케 하는 샘물처럼 솟아나서 강물처럼 바다처럼 넘치게 되리라.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새 생명은 우리에게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인하여 전달되는 거예요. 세포가 하나로 있지 아니하고 생성돼 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체로 하나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세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세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그 우리는 계속 생성되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안에 가졌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주신 주님,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기로 오셔서 새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구원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우리의 그 정말 삶 속에, 우리의 몸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 귀한 줄 알고, 그것 좋은 줄 알고,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오늘도 영생 주신 하나님 앞에, 영생이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것 하나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잔이 넘침이 당연합니다. 그만큼 영생이라는 거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 주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마음, 그분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요함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 주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누구든지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